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네, 인종 목록 부분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9절, 10절의 강의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인종 목록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루카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독실한 유다인들이다, 경건한 유다인들이다 라고 그들의 어떤 신앙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크게 넓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다양한 곳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이제 디아스포라의 유다인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다인들이면서 3대 축제, 즉 오순절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오순절은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첫 번째 맞이하는 첫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 농경민족의 축제, 무교절 축제와 또 오순절, 초막절 축제 등을 이 하느님께 수확물을 거둬들이면서 감사의 제사를 바치는 또 광야의 여정을 기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3대 축제로서 파스카, 즉 유월절과 무교절, 과월절과 무교절, 과월절 하면 이제 유월절과 같은 개념으로서 어떤 유목민의 축제였고 무교절은 농경민의 축제, 이것이 합쳐져서 파스카 축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파스카 만찬을 이용해서 당신의 최후 만찬, 즉 성찬의 전례 오늘날 미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던 거죠. 또 그로부터 이제 신약의 오순절, 특별히 교회 첫 오순절, 이스라엘 전통 축제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 50일을 기념하는, 그러면서 봄의 수확물을 바치는 이 축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유다인들에게는 늘 반복되었던 오순절이지만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 번째 맞이하는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 탄생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렸는가, 바로 다양한 언어로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언어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는 것이죠. 각자의 나라의 말로. 근데 이들이 유다인들, 디아스포라의 유다인 출신임에 틀림이 없고 그 외에 다른 이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이들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메디아인들을 설명드리는 가운데 토빗기 이야기를 지난 방송 중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토빗기 3장 7절에 그날 메디아의 파다나에 사는 라구엘의 딸 사라도 자기 아버지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메디아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약 성경을 예로 토빗기를 드렸어요. 사실 구약 성경의 토빗기, 뭐 에스테르기라든지 유딧기라든지 이런 토빗기는 후기 역사서, 역사문학의 문학 양식으로 굳이 따지자면 뭐 신명기계 역사서, 역대기계 역사서에서 어떤 역사서를 우리가 이야기하죠. 물론 신약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후기 역사서라고 해서 다른 범주로서 역사서 안에서도 또 구분을 좀 하는데 이 후기 역사서 작품들은 앞서의 어떤 사무엘기 상하건, 열왕기 상하건 또는 역대기 상하건처럼 그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느 왕 때, 그 다음 왕 때, 어느 왕조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그 시대, 특정 시대의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마치 설화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정말 이런 인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또는 그 실제 인물에 대해서 아름다운 이야기, 미담이 될 수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교훈적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토빗기도 이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 한 다음 니네베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토빗기 1장 10절에 나는 포로가 되어 아시리아로 왔다. 포로가 되어 니네베로 끌려온 것이다. 이곳에서 내 친척과 동족들은 모두 이민족들의 음식을 먹었다. 바로 아시리아로 가서 유배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죽을 때까지 나는 메디아로 가서 임금을 위한 물품을 사오곤 하였다라고 1장 14절에 토빗이 얘기하죠. 유배지의 토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만 에세르가 죽고 그의 아들 산헤립이 뒤를 연 임금이 되자 메디아로 가는 길들이 가로막혀 나는 더 이상 메디아로 갈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 유다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토빗이라고 하는 인물. 물론 토빗만이 주인공이 아니죠. 그의 아들 토비야. 토빗이 눈이 멀어서 약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고 이 아들이 가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이 나팔 천사로 드러나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연인 바로 사라를 만나게 되고요.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함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삶의 정체성, 하나님과 함께함, 또 그 삶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공평성이라든지 정의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또 효도라고 하는 덕목까지 더불어 소개하고 있죠. 아주 몇 년 전에 사순 시기의 영적 독서로서 이 토비끼와 함께 있는 40일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최근에 번역이 되어서 많은 우리 신자분들이 읽었었는데요. 토비과 토비아의 삶, 낯선 땅에서 어둠과 실망 속에 사는 이들에게 분명 더없이 큰 힘과 소중한 지혜를 주었던,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토비과 토비아 부자의 깊은 신앙심 안에서 귀한 영적 유산을 만나게 했던 작품이 바로 토비끼였습니다. 이 토비끼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메디아 사람들, 메디아에 특히 메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인들에 대한, 물론 니네베에 가서 끌려가서 살기도 하고 메디아에도 있게 되는 삶들, 그러니까 해외에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하느님 안에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엘람 사람이에요. 엘람. 이 엘람에 살았던 옛 부족의 이름이지요. 엘람은 티그리스강 하류 페르시아만의 북쪽 메디아 남쪽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2절, 이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0절은 바빌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1절에서 2절 바닷가 광야에 대한 신탁 부분인데요. 네겝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처럼 그것은 사막에서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준엄한 환시가 나에게 전해졌다. 배신자가 배신하고 파괴자가 파괴한다. 엘람아 올라가거라. 메디아야 포위하여라. 내가 모든 탄식을 그치게 하여라. 또 예레미야서 25장 25절 유배 이전에 한 예레미야 예언 요약 중 이민족들에 관한 신탁 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5장 25절에 지므리의 모든 임금과 엘람의 모든 임금과 메디아의 모든 임금. 그래서 이 엘람은 파르티아 제국에 합병되었기 때문에 엘람 사람들은 종종 자치권을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에서 메소포타미아 주민. 물론 이 메소포타미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강과 강 사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물론 그 지역의 넓은 지역에 고대 근동에 패권을 쥐었던 아시리아 바빌론 지역의 주 무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은 뭐 이라크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 지명은 헬레니즘 시대 때부터 널리 알려졌지만 국경선은 수시로 변했고 강을 넘어서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대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왕국이 차지했던 영토와 대략 일치하지요. 특히 기원전 6세기 신바빌로니아 제국에서,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부카드네자르 혹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표현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임금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뭐 예전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유다인들을 이곳에 강주 이주시킨 적이 있지요. 예레미야서 25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북쪽의 모든 족속들을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불러모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저들을 데려와 이 땅과 이곳의 모든 주민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치게 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을 폐허와 놀림감과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맷돌질과 등잔빛을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온통 황무지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민족들은 이른 해 동안 바빌론 임금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 이른 해가 끝난 뒤에는 내가 바빌론 임금과 저 민족도 그들의 잘못을 물어 칼데아인들의 땅과 함께 벌하고 그들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신탁 예언의 말씀, 즉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강제 이주된다.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돼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예언한 부분이죠. 그다음 유다 주민이 언급되고 있어요. 유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더 논하지 않고요. 카파도키아 주민, 카파도키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카파도키아는 소아시아의 동쪽 내륙, 폰토스의 남쪽 경계, 서쪽으로는 아르메니아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미트라 전쟁 때 폐허가 됐던 곳인데 로마의 폼페이우스 때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재건되고 그래서 로마의 속주가 되었죠. 이 카파도키아라는 말이 뜻이 사랑스럽고 친절하다라는 뜻이에요. 바오로 사도와 큰 관련은 사실 없지만 박해를 피해 믿음을 증거한 신앙 선조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남동쪽으로 280km 떨어진 뜨겁고 광활한 고원지대를 이 카파도키아라고 하죠. 오랜 지각변동과 풍화작용으로 생겨난 원추형 기암괴석들이 참으로 장관이라고 하지요. 보면 하지만 초기 교회 시절 이런 카파도키아에서는 슬픈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으로 숨어들어와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죠. 기암괴석들을 뚫어 그들은 동굴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성화를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신앙의 어떤 충실함, 신앙을 깊이 하는 데 필요했던 도구였고 학습 도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30개가 넘는 지하 공동체 중 가장 유명하다는 데링쿠유, 또 새우처럼 완전히 몸을 구부려야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요. 수많은 계단과 퀴퀴한 지하 공기는 열악하다 못해 잔인한 환경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터키 카파도키아 지역은 원래 사함지대였지만 신생대의 3기 화산으로 인해 화산재가 응해암이라는 암석으로 굳어져서 사람들이 손쉽게 파고들어가 동굴을 만들기 좋은 지질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박해 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동굴교회, 지하교회를 만들고 숨어서 은신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곳이고요. 카파도키아 지역에 위치한 괴레메 수도원은 은신처 중 한 곳으로 지상 바위 동굴 속에는 다양한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성화들은 소석회에 모래를 섞어 바르고 채색한 프레스코화로 정교하게 그려졌는데요. 교회 천정과 벽 등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공생활과 기적, 최후의 만찬, 유다의 배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등이 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일반 여행사에서는 터키 지역을 갑니다만 요즘 이제 우리 가톨릭 여행사들은 이 터키가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요즘 터키를 잘 안 가고 있어요. 거의 안 가는데 다시 좀 안정이 되면 바오로 사도의 어떤 여정 중에 그리스와 함께 터키 지역을 당연히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아마 카파도키아도 이렇게 가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폰토스 주민. 자, 폰토스는 원래 흑해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인데 이것이 바뀌어서 소아시아의 동북 지역, 흑해 연안을 가리키게 되었지요. 일찍이 아카메니드 페르시아인들이 이곳에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 경계가 흑해에서 코카사스 산맥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이곳을 점령한 후에 그 일부 지역은 폴투스가 통치하는 로마 속주가 되었어요. 다수의 그리스인들이 이곳에 정착했고 히라버를 쓰는 유다인들도 이곳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폰토스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물론 제가 그 다음에 언급할 아시아 주민하고도 또 연결이 되겠죠. 이 사도행전에서 이 폰토스를 언급하는 대목이 18장 1절에서 2절.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로 갔다. 거기에서 그는 바울은 폰토스 출신의 아퀼라라는 어떤 유다인을 만났다. 아퀼라는 클라우디스 황제가 모든 유다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이 코린토에서 만나서 함께 직업이 같아서 함께 지냈던 프리스킬라 아퀼라 부부, 특히 그 남편 아퀼라가 폰토스 출신이라는 것을 루카가 밝혀주고 있고요. 베드로일서 1장 1절,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의 첫 인사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폰토스와 갈라티아와 가파도키아와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나그네 살이를 하는 선택된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흩어져 산다는 게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에 해당되는 문헌입니다. 베드로 1서. 거기 인사말에 이 편지의 수신을 얘기할 때 폰토스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 자, 아시아 주민. 제가 앞서 폰토스랑 좀 헷갈려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다시 구분을 하죠. 아시아 주민.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서부에 자리한 로마의 속주이지요. 이 소아시아는 오늘날로 하면 터키예요. 특히 아시아 쪽 반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을 이제 특별히 더 소아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다 아시아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아가 동쪽으로 엄청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아시아의 끝이 어디예요? 그쪽 유럽이나 중동에서 보면 아시아의 끝이 우리나라죠. 극동아시아, 극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죠, 아시아가.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소아시아로 먼저 지금 얘기하는 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범위, 소아시아 서부 쪽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아나톨리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아나톨리아. 해 뜨는 곳에서라는 의미죠. 그들에게는 동쪽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 때는 묵시록에 명시된 일곱 교회가 이곳에 있었죠. 묵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에페소, 스미르나, 페르가몬, 티아티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이아. 바로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도교가 활발했던 곳이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기원전 18세기를 풍미했던 히타이트 제국 역시 이곳에서 번성한 나라입니다. 그 다윗의 신복이었던 우리아, 그의 아내를 우리가 잘 알죠. 바세바, 솔로몬의 어머니. 예, 이 우리아는 히타이트 출신으로 이스라엘에서 출세한 군인이었어요. 그의 부인이 훗날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바세바라는 것. 아무튼 이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곳이고 이집트에서 히랍을 가려면, 즉 그리스를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예로부터 이 카라반이라고 하죠. 대상들의 길목이었고 숱한 전투가 벌어진 전쟁터였어요. 기원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하자 유다교는 몰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되면서 사두가이파가 몰락하잖아요. 그러면서 유다이즘이 이제 초기 유다이즘이 몰락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랍비 유다이즘, 얌니아에서 회의로 구약 정경을 확정 지으면서 이 후기,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랍비 유다이즘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곳에 있던 지식인들은 그래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나톨리아는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무대가 돼버리죠. 로마 제국이 동서로 갈라지자 소아시아는 동로마의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구심점은 바로 이 동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본래 이름은 비잔티움이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신의 도시로 이름을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된 거죠. 하지만 11세기에 등장한 투르크인들이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제국을 세우면서 오늘날의 이름인 이스탄불로 바꿨던 겁니다. 이후 소아시아 지역은 이슬람의 땅이 되었고 그리스도교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된 거죠. 한편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부 고원지대는 나무가 없고 바위투성의 땅의 기후마저 혹독해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죠. 그런데 박해를 피해가던 그리스도교인들이 이 볼모의 땅에 숨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서 뭐 그 가파도키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은신처를 찾기 위해서 동굴을 파고 절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 흔적이 지금도 카파도키아의 계곡에 남아있음을 앞서 설명드렸죠. 투르크인은 터키 민족의 뿌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원래 이들은 우리가 역사책에서 얘기할 때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돌궐인이란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궐인. 그래서 중국과 고구려 사이에 살던 유목민을 얘기하죠. 그들이 서쪽으로 이동해 유럽인과 혼혈이 되면서 서구인의 체격을 지니게 된 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이제 돌궐인으로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이쪽이 어떤 터키. 우리는 또 한국 전쟁을 통해서 피를 나눈 뭐 형제의 나라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요. 뭐 우리나라 유명 배구 선수가 이곳에서 여러 번 우승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 여자 선수 김연경 선수가 이곳에서 활약해서 우리에게도 또 자주 TV에서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아주 가깝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터키. 바로 성경에서 보면 아시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하간 이 아시아 주민 기원전 334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지역을 정복했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에는 셀루코스 왕조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30살에 요절을 하면서 일찍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부하 장군들에게 나눠주는데 포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루코스 왕조가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장군들이었죠. 사후에는 셀루코스 왕조 장군의 통찰에 있다가 페르가몬 왕조가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기원전 133년 페르가몬의 마지막 임금이 그 영지를 로마인들에 넘기면서 결국 로마의 속주가 건설되었던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시아는 미시아, 아울리스, 이오니아, 리디아, 프리기아, 곧 북쪽의 프롬폰티스에서 남쪽의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품는 아주 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우쿠투스 황제 시대부터 이 지역은 총독이 통치하는 원로원 소속의 식민지가 되는데요. 물론 총독은 아시아의 수도인 에페소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프리기아 주민들. 프리기아는 소아시아 중부의 넓은 지역으로 경계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기원전 25년 옛 프리기아의 동부 지역이 로마 속주 갈라티아 지방에 편입되어서 북부 소아시아에 있는 옛 갈라티아 지역을 이루었는데요. 물론 서부 지역은 로마의 아시아 속주로 들어가게 되죠. 팜필리아 주민, 팜필리아. 고대 지리에서는 팜필리아 하면 소아시아 남부에서 리키아 그리고 킬리키아 사이의 그 사이 지방이었어요. 근데 이곳은 지중해에서 타우로스 산맥까지 뻗어 있었고 현재 터키 안탈리아 주에 해당되죠. 북쪽으로는 피시디아와 경계하고 있고 그 해안선은 75마일 정도라고 해요. 물론 그 폭은 30마일 정도이고요.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의 팜필리아는 피시디아까지 포함해서 프리기아와 리카오니아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팜필리아 소아시아 남쪽 연안 지역 동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킬리키아 북으로는 피시디아를 이렇게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에서 독립한 지역으로 그러니까 기원전 한 25년에서 기원후 43년 사이가 되는데 특히 그 당대 그 고대 역사가 필론은 유다에서 팜필리아로 이주해온 유다인들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필론의 역사책에 보면 유다 고대 유다인 역사가죠. 팜필리아로 이주해온 유다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베를 가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이집트 주민, 뭐 이집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듯 싶어요.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는. 이집트는 포톨레마이오스 왕조 때부터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난 사후에 셀루코스 포톨레마이오스 또 페르가몬 이렇게 해서 장군들이 지역을 나누게 되는데 포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집트 시리아 지역을 처음에 점령을 해요. 그러다 전쟁 속에 셀루코스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루코스 왕조들이 시리아와 이집트 특히 뭐 당연히 팔레스티나도 다스리게 되면서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4세 때 히라파를 꿈꾸면서 성전 모독 사건을 벌이게 되고 이에 대항해서 항거에서 마타티아스의 아들 유다 마카베오 형제들이 봉기를 일으킨 것이 우리가 구약성경의 마카베오기 상하건이 되겠습니다. 여하간 이집트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부터 유다인들이 어떻게 보면 고향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곳에서 요셉 때 이스라엘이 가뭄을 피해서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야곱 가족들이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가 모세의 중재로 세월이 흘러 탈출하고 그 후에 다시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 유배 생활을 했던 유다인들이 여러 지역 특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뭐 학문적 발전을 이루게 되고 대도시를 이루기도 합니다만 그런 과정 속에 유대인들이 또 다른 어떤 많은 이들이 살게 되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부터 유대인들이 고향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가 그렇다라는 것 동부지역 이 알렉산드리아 동부지역에 유대인들이 특히 많이 거주했고요. 사실 이집트는 로마 속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이집트 하면 결국 그 시저 또 안토니우스와 함께 클레오파트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키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키레네. 키레네는 북아프리카 연안 지역으로 그 수도가 키레네이지요. 이곳은 기원전 27년에 그레데 성과 함께 키레나이카의 로마 식민지로 건설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지역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조금 부족한 내용들, 뭐 예를 들면 조금 키레네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면서 이런 인종 목록들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내일 아침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 또 인종 목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9절부터 지난 시간 살펴봤었죠. 메디아 사람 관련 토빅기 이야기 해주셨고요. 엘람 사람, 이사야서 21장, 또 예레미야서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 주셨습니다. 앞서 배워봤던 메소포타미아 주민, 유다 주민, 카파도키아 주민, 네, 이곳은 터키 부근이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박해받는 이들이 지하 교회를 이루었던 초기 교회 때, 네, 그런 곳이었고, 또 폰토스 주민, 이어지는 아시아 주민,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10절로 넘어가서요. 프리기아 주민, 팜필리아 주민, 이집트 주민, 네. 그리고 키레네 부근 리비아 여러 지방 주민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음 이 시간, 네, 이 키레네 설명부터 다시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